인문학 콘서트. 오늘은 구본권 소장님의 책 로봇시대 인간의 이일 만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삶이 될 로봇시대.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정말 궁금한데요. 그런 시대를 살아갈 우리가 한 번쯤 마주칠 수 있는 질문들을 미리 함께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2부 들어가기 전에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이번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에서도 알고리즘이라는 그 전문 용어가 나오고요. 소장님의 책 로봇시대 인간의 일에서도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찾아봤는데 국립국어원에 나와 있기로는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입력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원하는 출력을 유도해내는 데의 규칙의 집합이다. 읽어도 모르겠는데요.
아, 이건요.
그래서 좀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냥 여러 가지 계산식이 하나로 묶여있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그러니까 간단한 방정식들, 복잡한 뭐 수식들 이런 게 다 모여가지고
네.
하나의 이제 프로그램의 총체, 프로그램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내가 여기에서 우리 회사까지, 우리 집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내비게이션에 물어보죠.
네.
그럼 내비게이션이 가장 빠른 길을 만들어주는 길을 계산해 주잖아요.
네, 어떤 네. 프로세싱, 그 그렇죠. 진행하고 예. 해결 능력까지
그렇죠.
다 포함하는
예. 그러면은
거네요?
예. 예, 거기에 이제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가지고 가장 빠른 길 알고리즘도 하나 있고
네.
가장 최단 경로,
네.
또 값싼
네.
경로
네.
뭐 이런 것도 다 하나하나씩의 각자의 알고리즘 일종의 네. 그러니까는 프로세스의 집합이라고 아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꼭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컴퓨터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희 그 토요 인문학 콘서트를 들으신 분들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이제 꽉 잡으셨습니다. 자, 1부에서 이야기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요즘은 인공지능이 장착된 차죠. 자율주행차 시장도 아주 뜨겁습니다. 자율주행차 하면은 TV에서 방영됐던 전격 Z작전 키트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이거 보고서 찾아봤었는데 그럼 뭐 꿈 같은 일이 지금 현실이 되는 거죠?
여기 어디니까 출발해 이렇게 얘기하면
아,
시계다 대고 얘기하면 막 오고 그런 프로 아니었어요?
예, 예.
그게 맞아요. 1982년도에 방영됐다고 나오시네요.
이거 연식이 나오는 건데
저는
꿈에서 본 거 같아요.
어머 저는 어린가 봐요.
여기 좀 현실이 됐네요 진짜로.
네.
예, 이게 멀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실험실 단계 그리고 네. 도로 주행은 이미 지금 하고 있어요.
네, 뉴스에서 자주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도로 주행하면 사람이 보조석에 타나요?
지금 타고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대신 핸들 안 잡고 이렇게 막
그렇죠.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차에 핸들이 없습니다. 차에 핸들도 없고요. 엑셀러레이터하고 브레이크도 없어요.
네.
그냥 출발 정지 단추만 있습니다.
오.
그런 식 정도의 수준도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 실험을 하고 도로주행 허가를 받아서 지금 운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금에 있는 차를 개조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네.
뭐 핸들도 브레이크도 다 있긴 하지만은 사람이 정말 아예 개입을 안 해도 안전한 정도의 수준에 도달해 있어요.
네.
다만 지금 법규가
네.
사람이 탄 상태로 혹시 만약을 대비해서 사람이 반드시 탑승하도록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사람.
탑승하도록
네.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아유 저 불안불안한데 어떻게 자기가 알아서 가겠다는 거야 이랬는데 그 소장님 책에 보니까 앞으로 사람이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는 것은 불법화될 것이다.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아니 이럴 수도 있나 깜짝 놀랐는데 이런 말도 이제 테슬라의 설립자인 일론 머스크가 했더라고요. 구글은 자율주행 과정에서 혹시 사고는 없었는지 지금 계속 주행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사고가 330만 킬로를 지금 주행했는데 엄청난
네.
거리입니다.
네.
그런데 거의 없다. 한 건 정도가 지금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건도 뭐 사고라고 말하기에는 3.2km 정도를 이렇게 속도로 자율주행차가 가고 있었는데 버스가 양보할 줄 알았는데 양보를 안 하고 24km의 속도로 와서 살짝 부딪혔습니다. 근데 이것은 미리 이제 생각하지 못한 거였었어요.
프로그래밍이 안 돼 있었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마 버스가 쓸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건데 버스가 너무 빨리 와서 받쳤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사소한 접촉사고 하나가 있었고 구글 쪽에 책임이 있는 사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네.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운전하는 차는 너무 위험해서 앞으로 금지해야 된다.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한 해에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124만 명입니다.
124만.
우리나라에서도 한 6천 명 가까이가 한 해에 교통사고로 숨지고요.
그 통계 보고 정말 놀랐어요. 그렇게 많이 예. 교통사고 사망자가 있었나요?
예, 중국, 인도 이런 데서는 해마다 한 30만 명씩 사망해요.
네.
미국에서도 한 3만 명.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운전하는 건 너무 위험하다. 만약에 우리가 인간 운전하지 않고 기계가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를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한 100만 명씩 사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사고로. 그것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엄청나고 네. 사람들이 또 얼마나 불행해지는 겁니까?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인류 행복을 위해서 머지않아서 자율주행차를 도입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아마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런데 방금 소장님이 구글에서 책임질 사건은 거의 보면 한 건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무인 주행하는 차라면 자동차 회사에서 많이 투자를 하고 이렇게 관여했을 것 같은데 왜 구글에서 책임지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인공지능하는 이 자율주행 시험차가 인터넷 기업인 구글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가장 앞선 기업이 이제 구글이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이것의 가장 앞선 기술이 구글인데 구글이 하는 거는 뭐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되겠다 이런 목적이 아니고요. 이 자율주행을 하자면은 인터넷 기술 그리고 데이터 처리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폰 쓰면서 엄청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그걸 활용하는 것처럼
네.
앞으로는 자율주행차도 자동차 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게 IT 기술이 될 겁니다. 도로에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 우리가 자동차에 IT 기술이 접목된 건 지금은 우리가 내비게이션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은
네, 네.
이 엔진 기술이나 구동 기술은 오히려 그냥 자동차 회사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 사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두뇌인 인공지능을 탑재해가지고 운전자 없이 스스로 갈 수 있게 하려면은 통신 잘 되고 데이터 처리 능력 잘 되고 그리고 기계가 직접 도로에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기계가 인식을 할 줄 알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들이 잘해오던 영역이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고 그렇다면은 저같이 운전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꿈 같은 얘기거든요. 빨리 시행이 좀 됐으면 좋겠을 정도로.
뭐 졸음 운전 걱정할 필요 없죠.
그러네요,
음주 운전
네.
걱정할 필요 없죠.
전화 그냥 받으면 되고.
스마트폰 보면서 한눈 판다고 걱정할 필요
네,
없죠.
책도 봐도 되고.
저는
네.
출근하는 여자분도 화장할 것 같아요. 다 얼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뭐 지하철이나 뭐 이런 네. 그 버스에 탄 것처럼
맞아,
그렇게 되겠는데요.
네. 네. 일단 뭐 학원에 다닐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아무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뭐 또 차 밖에서는 그럼 또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요? 기자님.
차 바깥에서요?
네. 차 안에서는 우리는 화장하고 막 이럴 텐데 차 안에서 수다 떨거나 이렇게 하는데 차 밖에서는 그 인공지능 차가 자율주행을 하게 되면 뭐 좀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망 사건이 조금 많이 줄게 될 테고.
네. 그 밖에 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도 있죠?
긍정적인 네. 것들이 훨씬 많죠. 네. 일단 사람을 인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긍정적인 거가
네.
없고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지금 운행을 합니다.
네네.
앞차가 어떨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면은 앞차의 속도, 앞차의 상태, 앞차의 의도를 차들끼리 다 통신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차량 안전거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붙어가지고 100km로 쫙 동시에 가도 뭐 갑자기 전거한다든지 이런 거 없고 앞으로 언제 쓸 거야 뭐 다 신호들을 서로 하면서 가기 때문에 도로의 효율이 말할 수 없이 높아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주차 뭐 이런 것도 도로처럼 효율이 엄청 높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껏 이 도로교통 관리 시설들의 효용도 무척 높아지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겠네요.
그 자율주행이 가진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아직까지는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어려운 문제가 윤리적인 문제라고요. 뭐 사고의 상황에서 피해가 좀 덜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뭐 가령 보행자를 보호할 것인가, 탑승자를 먼저 보호할 것인가, 여러 가지 그것도 이제 다 프로그램에 넣어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사람이 운전할 때는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네네네.
사람이 보통 운전자보다 조수석에 부상률이나 사망률이 높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자기 보호를 위해서.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 핸들을 그렇게 조작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라고 해서 운전자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 차도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관상의 법칙을 따르거든요. 어느 순간 정지를 못하고 충돌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누구를 살릴 것인가. 어떤 경우에 충돌할 것인가 이런 걸 선택하게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해줘야만 되는 것이고 네,
그 문제도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느 쪽이라도 이게 좋은 답이야라고 생각하긴 되게 어려운 그러네요. 상황이죠. 다 불행한 거기 네, 네. 때문에.
맞아요.
자, 그러면 언제쯤 자율주행차 상용화될까요?
네.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이제 구글 같은 데서 목표는 2020년에는 우리가
얼마 안 남았네요.
이런 걸 내놓겠다. 아하. 시판을 하겠다라고
네네.
하는
4년 정도 남았네요.
그게 이제 목표예요. 그쪽에. 아, 근데 기술 수준으로는 뭐 그렇게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다만 이제 그걸 사람들이 채택할지가 또 다른 문제이고 그리고 네. 2030년이 되면은 자율주행차 시장이 본격화될 것이다. 아하. 대중화될 것이다.
네네.
아마 한 2030년 정도로 지금 업계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네. 구영희 아나운서 이제 구본권 소장님 말씀을 듣고 네. 지금 홈쇼핑처럼 두 개 구매할 목록에 리스트 올라갔네요.
올라갔습니다.
휴보하고 지금 자율주행차.
네. 당근 구매합니다. 네. 자,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는 자율주행 시대에 맞닥뜨리게 될 질문들 살펴봤습니다. 잠깐 퀴즈 드리고 다음 이야기 이어가죠.
인공지능 시대와 함께 세계 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사업으로 떠오른 게 이것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조정 없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 스스로 달리는 건데요. 이 차가 상용화되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불필요한 운행이 줄어들면서 탄소 배출도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이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1번 자율주행차. 2번 강제주행차, 3번 고속주행차.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지금 보내주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은요 추첨을 통해서 구본권 기자의 로봇 시대 인간의 일 또는 확대경 전문 아이루프에서 드리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링킨파크입니다. What I've Done. 토요 인문학 콘서트. 디지털 인문학자 한겨레 신문의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소장이신 구본권 기자와 말씀 나누고 있어요. 로봇 시대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자동 번역입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거는 반길 것 같은데요. 정미 씨 외국 나갔을 때 좀 활용을 해봤어요?
아니 외국 나간 일이 없어.
아니 지난번에 일본 갔다 왔잖아요.
네, 진짜 저 이거 이 부분 읽으면서요. 맞아. 내가 너무 이거 너무 감사했어. 이렇게 했었거든요. 요즘 보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글자를 찍어도 그걸 번역해 주는 기술도 그렇죠. 나오고 네. 막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네. 지금 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다양한 국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글을 쓰면 좀 모르잖아요. 만약 꼬부랑 말이니까 모르는데 그 밑에 보면 번역으로 보기요. 번역하기.
그렇죠.
그거 보면 어머 얘는 지금 이걸 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어순이 다르니까 이해하기 힘든 말도 살짝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 근데 이것도 로봇인 거예요?
그렇지. 이런 로봇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로봇을 너무 휴머노이드라고 생각해서 인공지능이죠.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이 자동 번역 시대 요즘 많이 발달해 있죠.
아직 한국어가 조금 사용 빈도가 좀 낮아가지고 한국어가 정확성이 좀 떨어지지
네.
영어와 다른 언어들 사이에는 자동 번역이 엄청나게 정확하게 지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것의 특성은 한국어 우리말이 좀 지금 안 된다라고 해서 이거 뭐 별일 수준 낮아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게 결국 데이터가 쌓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수록 정확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요.
네네.
그러니까 앞으로 번역의 품질은 자동 번역 품질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그 외국어 제대로 배우려면 뭐 시간, 노력 그리고 물질적인 투자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EBS를 통해서도 여러 뭐 영어를 한다든가 중국어를 한다든가 많이들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동 번역 시대가 오면 이런 수고가 글쎄요 어느 정도는 필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 생김 선생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큰일 안 해요.
저도 사실 이제 그 학창 시절에 한 번도 써먹을 일이 없을 것 같은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베껴 썼습니다.
네네네네. 시험 봐야 되니까.
그렇죠.
빽빽하게.
예, 빽빽하게. 예. 볼펜을 두 개 겹쳐가지고 맞아, 맞아, 써가지고, 내고 그랬어요. 네. 근데 다 기억나지 않죠.
맞아요.
우리가 쓸데없는 걸 배우느라 또 사실 아까운 시간을 썼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이렇게 이런 걸 잘 쓸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시간에 다른 걸 하면 되는 거고
맞아, 맞아.
이거는 기계 똑똑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야 이거 좀 번역해줘라고 해서 우리말로 이해하면 정말 편안하죠.
네. 근데 사실 이제 말이라는 게 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무슨 문화를 배울 수도 있고 또 직접
그렇죠.
기계 필요 없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대체할 수 있는 그 도구가 생겼다는 건 반길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그 로봇이라는 게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막 외국어, 계산, 통계 막 이런 건 복잡하게 척척 해내는데 책에 보니까 또 아주 기본적인 것이 어려운 건 굉장히 쉬운데 쉬운 게 되려 어렵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그거를 바로 모라백의 역설, 로봇 학자인데요.
예.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로봇에게는 인간에게 어려운 일은 쉽고
네.
인간은 되게 쉽게 배우는 거는 로봇은 로봇한테는 어렵다.
아.
예를 들면은 사람은 아이가 되면 돌만 지나면 걷고 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로봇한테 지금도 가장 어려운 게 그런 동작입니다. 사람처럼.
아, 걷고 뛰는 거.
예. 그래서 지난해 로봇 올림픽에서 휴보가 우승을 했습니다마는 그 로봇들 보면 참 안쓰럽습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데 못 일어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왜 또 그러냐면 사람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수학 계산이죠.
맞아요.
이건 로봇이 가장 잘해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수학 계산을 로봇만큼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지금 로봇이 어린애만큼 걸음마 잘할 수 있고 동작을 잘할 수 있냐 하면은 그렇지 못한 거거든요.
네. 모라백의 역설이네요, 정말.
예, 그것의 이유가
네.
우리가 이제 인간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화를 해오는 동안 인지 능력 같은 거, 계산 능력 같은 건 가장 나중에 발달시킨 거고 그 우리가 이런 생물학적 능력은 아주 초기부터 발달시켜 왔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로 역설계, 거꾸로 설계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를 모방을 할 때 그걸 분해해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네네.
가장 최근에 만든 기능을 기계한테 가르치기 가장 쉽거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걔네들 그렇게 바퀴를 달고 다니는군요.
그렇죠. 예.
그 외국어를 학습하고 정보를 기억하는 것도 이제는 기계에 의존하는 시대예요.
네.
이걸 책에서는 밖에 있는 뇌 시대, 뇌 시대?
예.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뇌가 밖에 하나 더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이런 시대에 사람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정보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외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좌뇌, 우뇌에 이어서 또 다른 두뇌를 하나 가졌다. 근데 그건 바깥에 우리가 손 안에 들고 다니는 바로 이겁니다.
네.
이게 전 세계의 정보와 컴퓨터 능력이랑 연결되어 있는
스마트폰이요.
건데요.
네.
예, 일종의 그런 거죠. 이게 인공지능과 연결되는
그러게요.
거고 더 이상 우리가 복잡한 전화번호 안 외우죠.
네,
주소
맞아요.
안 외우죠.
맞아요.
다 이 외부 두뇌에 우리가 다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외국어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외부 두뇌에 의존하는 상황이 가능해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담고 옛날 같으면 기억했었던 것들 대부분을 이렇게 외부 두뇌에 의존할 수 있게 되면은
네.
그럼 진짜로 이게 내장 두뇌.
네.
뭐 이런 말 쓰기가 이상합니다만.
인간이 내장. 태어날 때 탑재되어 있더니.
그 내장 두뇌에 진짜로 담고 다녀야 될 건 무엇인가.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나머지들은 다 바깥에 의존하면 되는 거니까는요.
그렇죠.
그때 그러면은 뭐 그런 건 담아야 되겠죠.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정말로 소중한 추억들
네.
이런 건 담아야 되겠지만.
아, 저 지금 외뇌에 담아놨는데 다시 내장에 넣어야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사진 같은 것들은 이미 대부분
맞아, 맞아요.
그렇게 돼 있죠. 머릿속에 그거 생각 안 나고 사진에 있어라고
맞아,
생각할
맞아,
거예요.
맞아, 맞아, 맞아.
그런데 내가 가장 아름답게 추억하고 싶은 풍경은 외장이 아닌 내장해야 됩니다.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외국어 같은 것도 사실 그런데 외국어가 단순히 외국어 이렇게 기계의 아웃소싱 의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네.
외국어라는 것도 하나의 언어인데
네.
언어는 우리가 사고하는 도구예요.
네.
그래서 언어 능력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사고 능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바깥에 그렇게 함부로 아웃소싱할 수 없는 외부에 담아둘 수 없는
맞습니다.
아주 인간의 사고의 아주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기계가 대신해 주는 시대가 됐어요. 힘든 노동도 로봇으로 대체가 된다면 사람들은 노동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왜 그 20세기에도 공장에서 로봇들이 활동을 하는 바람에 많은 공장 노동자들이 실직을 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되는데 과연 이것이 좋기만 한 것일까? 앞으로는 어떨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네요.
저는 좀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해요. 그냥 이제 좀 여유로운 삶을 찾아서 사람들이 레저나 뭐 이런 비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질 테고 그 시간에 내장 뇌에다가 조금 담을 수 있는 감정적인 감성적인 일들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좀 잘만 이용하면 우리를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발달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소장님 그럴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힘들고 위험한 일을 더 이상 사람이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도 사실 누구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죠.
맞아요.
근데 힘든 일은 또 동시에 우리한테 일자리이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여가를 즐기고 노동하지 않아도 되게 하려면은 일은 하지 않아도 아니면 일을 최소한으로 적게 하고도 비슷한 대가, 임금을
받을
우리가
수
누릴 수 있어야지 되는 거지. 우리가 뭐 지금 다 쉴 수 있지만은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고 또한 이제 어쨌든 간에 여유 시간 여가는 늘어날 겁니다. 근데 여가가 단순히 늘어나기만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실업자의 하루 혹은 병실에 누워 있는 사람의 하루 노동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가라 그러지 않거든요. 여가라고 하는 것은 여가를 즐길 수 있으려면은 여가에 적합한 그런 또 문화적인 능력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냥 준비 없이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 아, 이거 행복하지만은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늘어날 여가 시간에 어떻게 의미롭고 나한테 소중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능력을 지금부터 장만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강연은 더 귀를 기울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시대 내 일자리는 어떻게 될런지 직업을 고를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의 일자리에 대해서 구본권 소장님께서 강연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인공지능 시대 사람의 일자리,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 보기에 어떤 직업이 미래에 안정성이 높고 유망할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어서 사람마다 다른데 진짜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것은 직업이나 미래를 새롭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또 옛날부터 어떤 직업이 좋았지라고 하는 그런 한 시점의 잣대로 바라보는 게 되게 위험합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직업이 기술, 특별히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미래 사회에 이렇게 더 중요해질 기술의 속성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 변화 추이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평생 직장, 평생 직업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래에는 아예 이런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디지털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원리는요. 사회 모든 영역에 디지털이 영향을 끼치면서 변화가 불가피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직업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증이나 어떤 전문직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직업이나 경력도 그거 자체가 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나는 꼭 무엇을 하고 말 거야, 어떤 직업을 나는 가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 다짐하는 게 사실은 유연하지 않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의 목표, 이동의 표적, 무빙 타겟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의 직업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수시로 이렇게 이동하는 움직이는 관역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사회 자체가 이렇게 빨리 변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걸 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 투자로 돈을 벌었으며 그렇죠, 그랬겠죠.
네.
그리고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윤곽을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네.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 이런 우리가 늘 의존하고 있는 서비스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는 서비스도 아주 IT 전문가들도 이런 게 이렇게 대중화될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계속해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파악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관찰한 기업들은 지금 스마트폰 세상에서 아주 큰 혜택을 받고 누리고 있는 아주 인류 기업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때 어떤 직업이 각광받을 것 테니까 그걸 해야지라고 선택하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사실 몽상입니다. 하나는 미래는 첫째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때 가서 어떤 직업의 시장 가치,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을지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직업이 자동화 로봇이라고 하는 영향을 피할 수는 없다라고
예.
하는 것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유망 직업은 알 수 없지만 대신 어떤 직업들이 위험할지는 사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죠.
네.
여러 절차와 단계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사무직 노동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데이터로 만들 수 있고 규칙적인 작업으로 이렇게 분해할 수 있으면은 이거는 다 자동화될 수 있고
그렇죠.
이거는 다 기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네.
아직 우리 기계가 도입되지 않았을 따름이죠. 근데 미래의 직업들이 사실 많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직업이 이런 자동화의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은 평생 직업을 우리가 꿈꿀 필요는 사실 없고
네.
평생 직업 대신 내가 평생 배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평생 직업을 새로운 환경에 맞춰서 업그레이드하고 계속해서 그거를 개선시켜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사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아무리 소수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전문적인 일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복적이고 규칙성이 강한 일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앞으로 미래가 사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예. 정보가 되겠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그 세 가지 미래에 어떤 직업관을 가져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 기술을 활용해서 무엇을 새롭게 할 수 있는지 과업을 발견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려면은 인공지능이나 로봇 기술, 자동화의 구조와 질서를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이것을 내 업무를 이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더 낮게 만들까 더 효율성 높이게 할 수 있을까 이걸 탐구하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은 지금 수술도 로봇 수술을 미세 수술을 하는 데 동원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의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의사가 더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죠.
도와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역의 최신 기술을 접목시키려고 노력하는 거.
아.
배워야지만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좋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껏 해오던 거 단순 반복적인 거는 로봇한테 맡기면 되죠.
네.
그리고 로봇과 협업해가지고 할 수 있는 미세하고 더 정교한 것들을 찾아내서 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직업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배우지 않으면은 사실 내 직업에서 내가 로봇에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래,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평생 직장이나 종신 직업 이런 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네.
계속해서 배워야지만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마지막 팁인데요.
네.
이거는 함께 일하고 싶은 동료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 저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말씀하시네요.
아무리 로봇이 네네. 일자리를 대체한다라고라도 한 사람의 동료는 필요한 것이고 또 그 로봇 많은 로봇들을 감독할 사람이 필요한데 앞으로 자동화가 될 시점에서 사람은 최소한의 일만 할 텐데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성격이 까탈스럽지 않고
아하.
아 좋은 동료.
네.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인간의 덕성이 더 중요해집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렇게 미리 탁 그 미래를 내다보시고 사실은 뭐 언론학 박사시지만 IT 전문 저널리스트로서 이렇게 전문적인 책을 써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또 네. 되게 적 국제 적소에 이 책을 또 딱 내가지고
타이밍도 좋고 말이에요.
정말 정말.
자, 인공지능 시대 사람의 일자리란 제목으로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내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아마 가장 궁금들 하실 텐데요. 은행 창구 담당자라든가 세무 신고 대행자, 스포츠 심판은 뭐 훨씬 컴퓨터가 더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공인회계사, 변호사, 심지어는 기자도 위험하다 그래요.
네.
기자님 그 디지털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소장을 맡으신 건 아주 잘하시는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사회복지사, 운동선수, 이런 뭐 작가, 책 쓰는 작가도 그렇고 이런 직업들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인데요.
네.
우리가 해마다 이제 세무신고 연말정산 이런 거 해보면은
네. 골치 아프죠.
이게 옛날에는 힘들었지만은 지금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무척 쉽게 해줘요.
아, 네, 작년에 했던 걸 반영해서 또 하고.
그렇죠. 이제 네. 옛날에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그거를 써는 걸 검증하는 회사의 격리 회계 담당 직원들이 많았는데요.
네.
지금은 이거는 우리가 스마트폰과 뭐 인터넷 뱅킹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다 기본 데이터가 넘어오니까는
네, 네.
프로그램만 한번 짜놓으면은 이런 세무 회계 격리 이런 업무들은 다 기계가 처리해 주는 거고 사람이 경쟁할 수 없이 정확하게 빠르게 처리해 주죠.
근데 좀 그게 되게 좀 안 좋을 때가 있는 거. 좀 봐주세요 이러면 사람은 봐주는데 기계는
이제 그런 것이 불가능한 영역이 운동선수.
네.
로봇이, 로봇끼리 뛰어가지고 우승한다면 이거 사람이 재미없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사람의 마지막 직업들로 이제 이런 것들, 예술적인 직업들,
네.
감성적인 직업들,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나 간호사 이런 것도 로봇이 돌봐줄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로봇이 와서 나에게 뭘 간호해주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손길과
그럼요.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기대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로봇이 할 수 있어도 로봇보다는 사람이 해주길 우리가 기대하는 거죠.
그런 그 직업들은 인공지능이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계속 이제 유지가 될 것 같은데.
아유, 축하드립니다. 구영이 아나운서.
아니에요. 축하 받을 일이 아닌 게 그림을 그리고 뭐 작곡을 하는 로봇들도 요즘 막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아파트 안내 멘트 들어보셨잖아요. 오늘 2시부터 정전이 됩니다.
그렇게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예.
로봇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뭐 아나운서 직업도 오래 갈 것 같지 않은 것이 왜 늙지도 않는 미모의 인공지능 로봇가 딱 나타나서 그냥 계속 하기 전에 저 그만두려고 그래요.
지금 일본에서는요.
네,
그래서
네.
안내원을 대체할 네. 회사마다 로비에 안내사가
있죠. 이쁜 로봇
그렇죠.
서 있잖아요.
지금 이제 그거 회사 로비에 이쁜 여성 안내 로봇을 곧 네. 도입하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상냥하게 이렇게 대응해 주는 거죠.
정미 씨는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저 지금 구봉호 소장님한테 약간 구스트라 다무스니까 한번 미래를 한번 여쭤보려고. 개그맨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최후의 직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네.
이게
다들 저한테 잘하세요.
네, 감성.
예.
네, 지금 구영희 아나운서께서도 아나운서 불안하다고 하셨는데 네. 아나운서가 하는 게 사실은 절반은 위험하고 절반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예를
그렇습니다.
들면
네.
나레이팅 하는 거는 좀 위험합니다. 그런데 아나운서가 하는 것 중에 또 하나는 진행이에요. 이게 돌발적인 상황에서 매끄럽게
맞아요.
이렇게
감사해요.
이렇게 진행하는 이것은 로봇이 못합니다. 로봇은
네네.
해본 거를 하는 거지.
어쩐지 딱딱하더라고요.
이렇게 처음 만나는 상황, 돌발적인 상황, 상대의 반응을 봐가면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는 이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예, 계속 하고 싶어요. 사실은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요?
저는 사람과 디지털 연구소 소장으로서.
저는 그래서 기자도 이렇게 로봇이 많이 대체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민스러운 일들을 조금 미리 맡아서 고민하는 거를 하면은
잘하셨어요. 그 밖에도 뭐 배우라든가 다른 직업군에서도 좀 오래 갈 만한 직업 어떤 게 있을까요?
주로 감성을 다루는 일들이요. 그리고 각 분야에서 사실은 모든 직업이 다 사라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여전히 명품을 찾아요. 아무리 이 대량 생산 시대라 그래도 장인의 손길이 느껴지는 것들은 여전히 사람의 손길을 우리가 기계가 라면을 끓여주고 초밥을 만들어주겠지만 사람이 해주는 거를 또 원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기계보다 못하는 순간 그건 또 아니죠.
그러면 밀리겠죠.
네, 거기에서는 예술적인 느낌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것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감성적인 경험이다.
아하.
우리가 음악을 계속 다 들을 수 있지만 왜 공연장에 갑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기계 음반 MP3로 못 듣던 경험을 할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가는 거죠. 그런 감성을 누리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술성이나 감수성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도 아마 롱런할 것이다 라는 네. 말씀인데요. 로봇 시대와 사람의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구본권 소장님의 책 로봇 시대 인간의 일 아마 읽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지금 드리는 퀴즈 잘 듣고 참여해 주십시오.
인공지능 시대에 등장한 이 차는 말 그대로 사람의 조정 없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도로의 상황을 파악해 스스로 달리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이 차가 상용화되면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불필요한 운행이 줄어들면서 탄소 배출도 함께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요. 이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1번 자율주행차, 2번 강제주행차, 3번 고속주행차.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인 샵 1045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정답과 함께 방송 소감도 지금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출판사 어크로스에서 나온 로봇 시대 인간의 일 또는 돋보기 선물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무경진이 부릅니다. 다시 친해질 때. 토요 인문학 콘서트. 한겨레 신문의 구본권 소장님을 초대해서 로봇 시대 인간의 일 만나보고 있습니다. 우리 곁으로 불쑥 다가온 인공지능 시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할런지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로봇 시대의 직업에 대한 말씀까지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업을 가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 사실이었죠. 그렇지만 방대한 지식이라든가 수준 높은 대학 강의를 요즘은 뭐 인터넷으로도 만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이 열려 있어요.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굳이 대학을 가야 할까요?
이게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직업에 관련해서도 한때 내가 가진 지식을 가지고 직업적 지식을 가지고 평생을 유지하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라고 했는데 대학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학이라고 하는 게 과거에는 대학 졸업장 가지고 평생 직업을 구하고 살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지만은 지금은 생산되는 지식이 워낙 많고 또 지식이 금방금방 변화합니다. 세상이 변화해서 한때의 직업 을 갖거나 한때의 자격증을 가지고 산다는 게 대단히 이제 안 통하는 그렇죠. 세상이 됐고요. 네.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일종의 자격증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명문대학 나왔다? 내가 뭘 전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졸업한 뒤 얼마는 써먹겠지만은 계속 배우지 않으면은 이건 금방 쓸모가 없어지고 낡아지게 됩니다. 특별히 과거에 중요한 지식들은 대학에서 가르쳐줬는데 지금 중요한 지식은 인터넷에 있습니다. 꼭 인터넷에 있다라기보다도 대학에서 최고의 강의가 인터넷에 그대로 공개되어 있는 거죠.
네.
꼭 대학 문을 들어가지 않아도 자기가 학습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은 세계 최고의 전문가의 강의를 무료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세상이에요.
네.
온라인 공개 강좌 뭐 이런 것들 MOOC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무척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학이 아무리 뛰어난 교수라고 해도 한 강의실에 몇 명밖에 강의를 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터넷 세상에서는 그거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배우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최고의 시기가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배우란다라고 하는 것은 꼭 뭘 듣기만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같이 주변에서 토론하고 같이 고민하는 이런 그 커뮤니티, 동아리가 네. 사실은 좀 필요한 거죠. 그런 거를 하는 데는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토론하고 거기에 집중적인 코스를 숙제도 검사 받아야 되고
네.
과제도 해야 되고 이런 일정한 코스의 효용도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이 가지는 그런 두 가지 장점과 단점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 강의라고 하면 꼭 대학에서만 받을 수 있는 세상은 이제 아니다.
네, 네.
하지만 대학이라고 하는 지적인 자극의 풍토를 여전히 대학이 제공하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 근데 그게 다른 모임에서 그런 열심히 있는 그 지적 자극을 준다라고 하면 그것이 사실 대학을 대체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온라인상에 그 정말 그 여러 대학에서 네. 강의를 오픈하고 있다는 네. 사실을 이 책을 네. 통해서 새롭게 네. 알게 돼서 정말 신선했는데요. 네. 대학보다 중요한 게 로봇의 언어를 배우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이 단어도 좀 이렇게 낯섭니다만 코딩 교육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이제 코드라고 하는 게 이 컴퓨터의 언어거든요. 네. 코드를 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세계 이런 인공지능의 세계를 살아가자면은 컴퓨터의 언어를 좀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옛날에 컴퓨터가 무척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컴퓨터 프로그램 명령어를 다 알아야지만 컴퓨터를 네. 쓸 수 있었어요. 네, 네, 네. 전산학과 학생들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이게 윈도우 방식으로 그림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척 편리하게 됐는데 네. 이 컴퓨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라고 아, 하는 겁니다. 이게 네.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코딩 교육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꼭 모든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이런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아, 네. 조금 더 이걸 나의 뭐 직업과 관련해서나 네. 또 뭐를 배우거나 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예전보다는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니까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기술을 좀 배워놓는 거 필요할 것 같아요. 디지털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코딩 교육에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요즘 정말 궁금했고 알고 싶었던 색다른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는데요. 정미 씨 어땠어요?
알파고 보면서 좀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 책 보면서 또다시 아 우리가 뭔가 신의 한 수를 줄 수 있는 게 있겠구나 이런 생각 위안을 얻어가는 네. 시간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책 소개 보고 되게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좋아요. 대목이 있어서 한번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네. 네. 낭독 부탁드릴게요. 네.
똑똑한 기계가 우리의 지능을 넘어서고 많은 영역에서 사람의 일을 대체하는 상황이 오더라도 사람만이 해야 하는 영역은 여전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는 방법은 경쟁이 아닌 공존과 공생이다. 똑똑한 기계와 경쟁하려 하기보다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의 속성, 그리고 그로 인한 세상의 변화를 아는 것이 먼저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는 미래를 살아간다. 사람이 모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은 여전히 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기능이다. 퓰리처상을 받은 미국의 시인 메리 올리버는 이렇게 말한다. 이 우주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이 주어진다. 사랑하는 능력과 질문하는 능력. 그 두 가지 선물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불인 동시에 우리를 태우는 불이기도 하다. 시인이 말하는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힘은 감정과 호기심을 말한다. 감정과 호기심은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는 마법의 불인 동시에 우리 자신을 불쏘시개와 연료로 만들어버리는 치명적인 에너지라는 시인의 통찰은 인공지능 시대에 사람은 어떻게 사람다울 수 있는지를 알려준다.
네, 인공지능의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는 방법은 경쟁이 아닌 공존과 공생이다. 오늘의 결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요. 로봇 시대에 대한 두려움 혹은 호기심으로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이번에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보면서 네. 로봇 시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됐지만 두려움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모르는 존재가 엄청난 힘을 발휘할 때 두렵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로봇을 이해하지 못할 단계가 아니고요. 로봇도 사람이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로봇과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더 잘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세돌 구단이 4국에서 보여주었듯이 로봇 인공지능 시대에 여전히 사람만의 길이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그 길은 저는 로봇과 달리 사람은 아무리 알고 있어도 뭔가 또 결핍을 느낍니다. 더 알고 싶어. 그리고 이런 인간의 호기심만은 로봇이 절대 따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가보지 않은, 로봇은 정해진 길을 가지만 인간은 가보지 않은 길을 추구하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로봇에게 겁먹을 필요 없다. 라는 네. 생각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 좀 마음을 가뿐하게 해주시고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오늘 퀴즈 정답 정민 씨가 알려주세요.
사람의 조정 없이 스스로 달리는 자동차는 무엇일까요? 1번 자율주행차였습니다.
네. 당첨자는 방송 후 홈페이지 게시판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인공지능과 공존해야 하는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도움 말씀 주신 구본권 소장님 그리고 남정민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는 특집 공개 방송 낭독 콘서트 윤동주로 함께합니다. 김사인 시인을 비롯해서 영화 동주에서 쿠미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었죠. 최희서 씨 그리고 윤동주 시 노래극 별을 스치는 바람 출연진이 총출동하는 감동의 무대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다음 주도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토요 이문화 콘서트는 팟캐스트로 다시 듣게 할 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EBS H콘서트를 팔로잉하시면 저희 소식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끝으로 장범준의 노래 사랑이란 말이 어울리는 사람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토요 인문학 콘서트 구영이었습니다.
손을 잡고 싶은데 안아주고 싶은데 왜 내가 조심스럽지.